성경 말씀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네. 제 4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회에 들이셔서 그 속에서 지키시는 외적인 수단 혹은 목표 중에 제20장 국가의 통치, 통치자에 대한 존경과 복종, 그리고 악한 군주에 대한 자세 27항에서 29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폭정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 30항에서 32항까지 이렇게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치자에 대한 예레미야 예언 주목해보죠. 칼빈은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7절을 주석하면서 왕들이 마음대로 저지르는 횡포가 도에 지나칠 것이지만 그것을 억제하는 것이 너희의 임부가 아니다. 다만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 라는 의미다 라고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왕의 횡포가 도에 지나칠지언정 그걸 억제하는,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게 너희의 임무가 아니다. 다만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들이 악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너희의 할 일이다. 이게 칼빈의 주해입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8절, 17절을 주석하면서도 왕이 아무리 가증하고 잔인한 폭군이라 할지라도 그가 왕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나라의 보좌에 앉아서 왕의 위엄을 지니게 된 것이 하늘에 정하신 뜻에 따라 된 일이므로 그 권위를 범하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칼빈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아무리 무가치한 왕이랄지라도 모든 왕들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마음에 새겨야 하고 왕의 공적 여부에 따라서 왕을 달리 대우해야 된다는 이런 악한 생각이나 왕으로서 진정한 왕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에게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이런 선동적인 생각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칼빈의 이 같은 주장은 모든 권위와 그 직분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확고한 성경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의 인간적인 모든 결함조차도 그 직분과 권위를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아서가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앞에서 그 통치 권력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통치자의 명령에 불복해서 목숨을 내놓아 저항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저 뒤에서 얘기합니다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통치 권력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고 진리에 도전하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죠. 여러분, 그래서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뭡니까? 교회 개혁이잖아요. 영국 국교회의 반대와 박해를 피해서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이주해서 미국이라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들. 통치자의 권위에 대한 성경의 증거입니다. 예레미야 21장 6절에서 내가 이 모든 땅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어서 섬기게 하였느니라. 같은 장 17절에는 그러므로 그를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좌에 통치권을 갖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를 섬겨야 함에 대해서 어떤 의심도 갖지 말아야 된다라고 칼빈이 못을 박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어서 섬기겠다. 이방의 악한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를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 이런 명령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왕의 직위에 오르게 하셨을 때는 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려는 결연한 주님의 의지가 그에게 드러난 것으로 이렇게 보아야 된다고 칼빈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 28장 2절에서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권자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했고, 욥기 12장 18절은 그가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악한 권력이든 선한 권력이든 그 권력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세운 권력이라는 거예요. 악한 권력도 선한 권력도 하나님이 다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점을 인정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라고 칼빈이 강조합니까? 복종하여 살아가는 것뿐이다. 그래 이제 그 예로 칼빈은 예레미야 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하고 기록되어 있죠.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선지자가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간구하도록 명령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지적합니다.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고향에서 쫓겨나 유배의 상태에 끌려가서 속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정복하고 있는 정복자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선지자가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일본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수용이 되지 않는 부분일 겁니다. 그 정복자의 나라가 안전하고 평화롭게 보존됨으로써 그 정복자 밑에서 그들 역시 번영을 구하라. 이스라엘 너희들도 번영을 구하라. 이런 의미거든요. 다윗은 이미 왕으로 지명을 받았음에도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악한 왕 사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입니다. 왜 그래?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경외심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전쟁에 나와서 죽든지 누가 그를 죽이든지 하나님이 그를 해결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해할 마음이 없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바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6장 이런 성경 구절에 다윗의 이런 심정이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치자는 하나님이 다루신다라는 이제 이 부분입니다. 칼빈은 통치자의 사람됨과 관련없이 최고의 존경과 충성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통치자들의 사람됨이 어떠한가를 살피기를 배울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의 뜻으로 그 사람에게 새겨두신 그 불가침의 위험을 그들이 지니고 있다는 사실로 만족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안에서 다른 부분에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기준에 합당치 않은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복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지도자, 통치자, 왕, 앞선 사람 그러면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적어도 우리가 그를 존경할 만하고 그의 말을 따를 만하고 그를 인정할 만하다. 이건 이제 우리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너는 잘생겼으니까, 이쁘니까, 머리 좋으니까, 너는 유능하니까, 너는 택하고 너는 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니까 너는 내가 버리고, 하나님이 그런 분인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죠.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이 아니듯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섭리와 선택의 결과로 통치자를 세우시는 것이지 그의 더 뛰어난 어떤 자질을 보고 그를 세우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같은 원리는 우리를 택하심도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듯이 이 세속에 하나님이 통치자를 세우는 것도 그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주권이지. 그를 세우고자 하시는. 모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보십시오. 성경에 그들이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 사람 꼽아보세요. 처음 택함 받을 때부터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벽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갈고 다듬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진 어떤 기대치나 기준으로 통치자를 판단하고 자기에게 유무를 우리가 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권력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조건이 아니라 조건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도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처럼 권력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칼빈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왕의 통치자의 선택이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택과 왕의 통치자의 선택이 다르지 않는다. 모두 하나님의 선택과 섭리의 결과물이기에 우리가 통치자의 자격 조건 됨됨이를 논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거듭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은 그들의 백성들,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것을 근거로 올바른 통치자만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식으로 결론을 짓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추론에 불과하다라고 칼빈은 잘라서 말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부모와 자녀들도 서로 가족으로서 상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일 부모나 남편들이 그 의무로부터 이탈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식들을 버리거나 남편이 남편으로서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죠. 부모가 혹독하고 가혹하게 자녀들을 대해서 자녀가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이런 상황을 칼빈은 가정해보자 이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남편이 극도로 학대하고 가정폭력을 행한다라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이거죠. 칼빈이 얘기하길 그럼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정신으로 칼빈의 기독교 강의 이 부분을 논하면은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폭동이. 절대로 수용 불가한 그런 이야기를 지금 칼빈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악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여전히 부모와 남편으로 복종해야 된다. 이게 칼빈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두 우리 자신의 도리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됨됨이가 됐고 안 됐고 다른 사람을 논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도리, 내가 걸어가야 될 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 이 의무만 생각하는, 너에게 주어진 그 신성한 의무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저 따위가 저런 사람이 부모야, 저런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갖는 이러한 모든 부당함에 대한 저항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그 권력, 어떤 지도자를 향해서 나는 옳고 부당한 모든 권력이나 위의 질서는 전부 다 타도의 대상이다. 저항의 대상이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결국 칼빈은 하나님의 권위까지 침범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런 왕을 세우신 것은 그런 부모를 내게 주신 것은 그런 남편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은 중대한 실수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왕을, 저런 통치, 저런 부모를 나에게, 저런 남편을 나에게 만나게 했을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다.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최종 대상은 하나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피해의식 속에서 중요한 얘기 자기의 죄와 허물과 부족은 다 상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도 잘못한 게 없어. 전부 다 잘못 만난 이 인간들 때문이야.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의 죄와 허물은 다 상쇄시켜버리고 온전히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자. 그리고 자기 합리화의 덫에 걸려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 없는 피해자라는 정당성을 위해서 그 뒤에 정당성을 취하면서 그 뒤에 자기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예? 앞선 자들을 소리 높이면서 그들에게 저항하고 그들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저항은 합리화되고 그러한 존재들을 내가 멸시하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든지 내가 그들과 분리되어서 그들을 버리든지 이런 이제 정당성을 찾는 거예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정의롭지 않으면서.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인내하고 견디는 게 아니라 나의 고통, 나의 불행 때문에 모든 걸 부정해버리고 저항하고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입니까? 에? 이게 죄가 아니면 뭐가 죄예요? 내가 어떻게 판단의 기준입니까? 잔인한 군주 아래서 혹독하게 고통을 당하거나 탐욕스럽고 방자한 군주에게 착취를 당하거나 불경하고 모독을 일삼는 군주에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거나 이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잘못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갈멘의 충고입니다. 네? 정확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잔인한 군주 아래서 혹독하게 폭정을 당하고 탐욕스럽고 방자한 군주에게 착취를 당하고 불경하고 모독을 일삼는 군주에게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거나 이런 모든 경우들을 그리스도인 이 세상을 지나가면서 통치자를 통해서 악한 통치 권력에 의해서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온 사실입니다. 저것들을 다 죽일 놈, 저것들을 다 끌어내려 그건 적어도 신자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생각해야 된다. 바로 이러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지금 이런 매를 맞고 있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정말 신본주의에 입각한 해석입니다. 칼빈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사람의 편에 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범인들의 생각과 어마어마한 생각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이러한 악을 치유하는 것은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우리의 일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우리가 그걸 처치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다. 악한 위정자들을 위해, 가혹한 아버지를 위해, 남편의 자격이 없는 남편을 위해 뭐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칼빈은 왕들이 변화되는 것, 나라가 변화되는 것도 모두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시편 82편 1절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신들의 모임, 왕들을 얘기, 그냥 신이 아니라 왕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분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입을 맞추지 않는, 즉 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모든 왕들과 땅의 통치자들, 하나님이 모두 때가 되면 멸망하시고 무너뜨릴 것이다. 시편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그 악한 통치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모두 믿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선악간에 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도 죄인일 따름입니다. 죄인.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정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통치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처리, 통치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러면은 우리 보고는 기도하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런 통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들 가운데 노골적인 복수자를 일으키시고 그들에게 명령을 주셔서 악한 정부를 처벌하기도 하고 정당한 자세로 억눌려 있는 그의 백성들을 그 재앙과 같은 현실에서 건져내기도 하신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죠. 하나님이 정권을 주시기도 하고 정권을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노골적인 복수자. 그건 우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세상에서 그 권력을 전복시킬 수 있는 복수자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찍어낸단 말입니다. 때로는 다른 의도와 다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격렬한 분노를 사용하셔서 다른 의도와 다른 욕심을 가진 신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그들의 격렬한 분노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광화문에 나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그건 저들의 몫이에요. 저들의 몫.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폭정에서 구했고 온니엘을 통해서 수리아 왕 횡포로부터 그 백성을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통치자들을 제거하십니다. 애굽을 들어서 두로를 꺾으시고 아수르를 들어서 애굽의 오만을 깨뜨리십니다.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메대와 바사인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벌주시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악인들을 들어서 악인을 징계하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한 통치자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메대 사람들을 정복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의 배은망덕한 왕들을 그 모든 불경건함과 완악함을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냥 하나님이 징계하시잖아요. 멸망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왕들이 정당한 무력을 사용해서 다른 악한 왕들을 징계하기도 하셨고 악인들이 그 자신들의 악랄함과 포악함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악한 통치자나 나라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복수자, 심판자들을 세워서 악한 통치자들을 공의 가운데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 일은 적어도 신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통치자들에 대한 합법적인 저지수단.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을 사용해서 교만한 왕들을 깨뜨리시고 용납할 수 없는 악한 정부를 정복시키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서 행하십니다. 그러나 신자는 통치자들의 권위를 멸시하거나 침범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할 것을 칼빈이 강조합니다. 통치자들이 지극히 무가치한 자들로 자기들의 악으로 모든 위험을 스스로 더럽히는 일을 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엄숙한 뜻으로 그들을 그 직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높고 귀한 위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사악한 폭정에 대해서 보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신자에게, 교회에게 맡겨졌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왕들의 사악한 횡포를 억제하도록 임명된 백성들의 관리들이 있다면 그들이 자기들의 의무에 따라서 왕의 맹렬한 방종을 대적하는 것을 칼빈은 난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도적으로 세상이 그렇게 풀어가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민주국가에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스스로 견제하게 되어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부가. 그러니까 이것은 믿지 않은 자들이 세상의 제도와 법을 통해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방종에 빠지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도록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칼빈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직무와 직임으로 권력을 견제하면서 나라의 번영과 백성의 안녕을 도모해야 될 자들이 오히려 권력을 비호하고 횡포를 눈감는 일이야말로 극악스러운 배신 행위다라고 칼빈이 얘기합니다. 즉,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력 혹은 제도와 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서로 권력이 부패하지 않도록 경계하게 하는 것은 적어도 신자들이 이러한 일들에 개입하는 것은 엄히 금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는 복종하고 묵묵히 견디며 이 말이 중요해요. 묵묵히 견디는 거예요. 부당해! 그리고 소리 지르고 나가서 뛰두르고 데모하는 게 아니라 묵묵히 견디며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명령을 받지 않았다. 갈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때때로 성경의 가르침이나 이 같은 칼빈의 교훈을 거부하는 개혁주의자들을 봅니다. 예? 보수가 됐든 진보가 됐든 칼빈이 틀렸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지지하고 칼빈의 빨대 꽂아가지고 빨아먹으면서 이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칼빈을 전체를 다 부정하든지 그러면은 개인의 정치적 그릇된 이념과 사상이 진리보다 위대한 가르침보다 앞설 수 있느냐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에게. 칼빈은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가장 우선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치자들의 권위에 대한 복종에서 단 한 가지의 예외가 있다.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라고 칼빈이 충고합니다. 그것은 통치자들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의 명령도 권위도 모두 하나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스른다?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뭉개버린다?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불순종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 일은 하나님의 법과 그 뜻 안에서 복종해야 된다.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같은 원리입니다. 만일 세속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명령한다 우리에게, 우리는 그러한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하고 저항해야 되는 거죠. 이때는 통치자들의 위험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말아야 된다.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칼빈은 달 잘라서 말합니다. 유일한 경우예요. 우리가 세속의 통치자들에게 불복해야 되는, 저항해야 되는 유일한 경우. 하나님의 고유한 권세 앞에서 그들의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은 왕의 불경한 칙령을 무시하고 이에 복종하지 않은 것을 자신이 왕에 대해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왕의 신상에. 근데 왕에게 절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왕에 대해서 자기는 범죄한 게 아니다라고 떳떳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명령은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사악한 포고에 지나치게 복종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림으로 정죄를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그들은 여로보암을 기쁘게 하느라 하나님의 성전을 저버리고 새로운 미신을 따르는 악을 행하죠. 인간 통치자를 경배하려다가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돌을 내팽개쳐버리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행한다는 거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것을 엄중히 책망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왕국의 간신배들은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들을 치장하고 백성들을 기만하면서 왕의 명령을 모두 지켜서 행하는 것이 답이라고 떠벌린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느 시대든, 과거에도 그랬고, 세속의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현혹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무조건 이 위지도자가 위대하고 이 지도자의 말만 따르면 된 사악한 어용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느 시대든 존재했습니다. 권력이 아부하고 아첨하면서.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종들인 거죠. 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이러한 권력 앞에 신앙의 절개와 지조를 지키는 일은 칼빈이 얘기합니다.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되는 일이다. 왕들은 그러한 저항에 대해서 극도로 진노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경건에서 떠나기보다는 무엇이든 견디고 박해를 당하면서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지켜 행해야 한다는 거죠. 도망을 다니면서도 강대상 사과 결작 같은 이런 강대상을 들고 다니고 도망을 다니면서도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언약도들처럼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다가 결국 죽음으로 항거했던 개혁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부단히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타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아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필요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한 욕망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 불경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은 우리가 칼빈의 가르침을 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칼빈은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적 관점, 성경을 가장 성경되도록 되도록 해석해서 그 진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소상히 더 하나 빼지 않고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뼈대요, 그 진술을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우리가 전수받은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풍조는 달라졌지만 변치 않은 진리인 성경을 통해서 그가 세운 이 신앙의 기조 그리고 그 정신은 절대로 바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인본주의가 홍수를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의 진리를 밀어붙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상대주의로 바꿔버렸습니다.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의 모든 결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본주의자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순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냐고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터지면 나부터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나.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어떤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계명도 나를 능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에 따라서 다 그냥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위의 개념으로 전락해버리는.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저 혼자만이라도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이게 신본주의죠. 다른 사람은 다 이 길로 가는데 꼭 우리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그게 무슨 신분주의입니까? 아니 내가 지금 내 코가 속잔데 내가 지금 그런 거 하게 생겼냐고. 그게 무슨 신분주의예요? 응? 가기 싫으면 언제든지 안 가면 그만이고 응? 보기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칼빈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 어떤 문제든, 어떤 이슈든, 어떤 주제든 하나님이 절대적 기준이 되는, 유동하지, 변치 않. 이 앞에 써있는 문구를 보십시오. Cor meum tibi opere domine prompte essim care. 나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진심으로, 기꺼이.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마음을 기꺼이 주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올바른 길을 선배들의 주옥과 같은 글과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나아가는 일은 죽을 때까지 지속해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하고 보니까 5년 4개월이 됐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뭘 이렇게 기독교 강의를 해설하려고 봤을 때 참고할 만한 책이 없었어요. 참고할 만한. 그냥 다 기독교 강의 해설 요약집 정도였지. 그래서 그다지 제가 생각할 때 만족스러운 내용은 아니었을지라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강요의 맛을 보게 해드리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갔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가시는 건 어렵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첫 숟가락을 떴는데 5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배움은 지속돼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을 공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배워 나아가시는 일에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기독교 강요의 해설을 긴 세월 동안에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